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점을 가보면 요즘은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 중에 예전에 에드 설리번이라는 작가가 쓴 월터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물고기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터라는 물고기는 비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던 어느 날 큰 파도에 밀려서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이 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자 몸이 점점 말라갔고요. 점점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살게 되었다 기뻐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를 바닷속에 다시 넣어주세요. 그냥 발로 툭 차주셔도 되고요. 막대기 같은 걸로 그냥 밀어서 물 안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너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물고기는 그래 아저씨가 얼마나 바빴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떠났을까.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물고기는 처음보다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를 물속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애원하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물고기를 돌려보내주면 또 밀려와서 동일한 아픔을 겪게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죽게 될 것 같은데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물고기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요. 자신의 정신도 아득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사람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내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저를 물속에 넣어주세요. 그냥 집어던져 주셔도 되고요. 어떠한 방법을 해도 좋으니까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고기를 불쌍히 여기고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떠했니? 왜 여기에 밀려오게 되었니? 라고 관심을 보이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물고기는 친절한 여인의 마음에 감탄이 되어서 자신의 남은 힘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와 바닷속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밀려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여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너의 책임도 있다. 내가 너를 물속으로 들여보낸다고 해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몰라. 내 생각은 네가 다시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 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물고기는 그 여인의 말이 아, 참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호흡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때 큰 파도가 밀려와서 숨이 끊어진 월터를 다시 한번 파도로 휩쓸어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여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월터가 없어진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분명히 그 물고기가 자신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역시 내 판단이 정확했어. 앞으로 그 물고기는 절대로 모래사장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야.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변명과 그들의 논리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월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움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까? 모두 다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월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였죠. 자신의 의견이 맞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의 필요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관점과 생각이 나의 중심적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도 내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옳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이지만 5장부터 살펴보아야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8장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십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와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하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고 견고하게 세워놓은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들을 완전히 흔들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심하게 쓰라릴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셨고 정말 어려운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해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함, 그 기쁨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위로의 말씀 앞에서 찬송하십시오. 치유의 말씀 앞에서 감사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십시오.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땅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9장부터 10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을 귀로만 들었던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들었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10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려주셨고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죽어있던 아이를 살려주셨고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돌을 맞으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 유대 전통에 보면 열병을 앓는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만지게 하심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10가지 기적 중에 8장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고자 하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다라라는 지방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지역을 거라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곳을 향해 가는 여행 중에 베테랑인 뱃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심한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엄청난 폭풍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곳에 가시려고 했는지 하는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실 만한 이유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와 정반대에 있었던 떨어져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는 길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또한 제자들을 놀래켰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죽지 못해 사는 그 사람, 네가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내가 그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있었던 군대 귀신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모든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몰살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무덤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놓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를 2,000마리나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돼지를 길러서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아니었을까? 이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당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한 사람, 귀신 들려서 자신이 벌거벗어도 수치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괴감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벌거벗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을 가지고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놓아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집과 그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너에게 행한 이 큰 일을 너의 집과 너의 고향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저의 심정은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마태의 심정이 정말 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열 가지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 가지의 기적의 가장 한 가운데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고 이렇게 담백하게 자신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내가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은 그냥 지나쳐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에서 멈추신 것,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과 그 모임을 비판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고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비난을 받으며 낙심하고 움츠리고 있었던 죄인과 세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 가지의 기적 중에 마태의 부르심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나를 불러주신 것, 나와 함께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지나쳐 가셔도 될 뿐이셨는데 나를 건지신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더 깊이 깨달은 후에 보니 나를 지나가시다가 아니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악한 영에서 해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모두가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좋은 이야기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절대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의 해답을 던져주고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절실함과 나의 갈급함과 나의 필요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국내 선교팀에서 섬기고 있는 열방교회 사역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매주 한번 중남미 국가에서 온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점심에 식사를 준비하여서 대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예배를 시작하고 먼저 온두라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서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찬양하는 내내 그분의 모습 때문에 저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심하게 방해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믿음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저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저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 저분이 왜 저렇게 하나 하는 그런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분의 저 간절한 고백들을 기뻐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분이 지금 크게 소리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찾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상관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마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월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나서 데가볼리 지역 굉장히 넓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갔고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상관있다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곳에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